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3. 양육함의 보상.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1장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와 근원을 보며 2장에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양육하는 것을 봅니다. 2장을 읽을 때 또한 우리는 데살로니가인들 가운데 사도들의 들어감과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던 방식에 대해 바울이 매우 많이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더 많은 교리와 가르침과 교훈을 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신 바울은 사도들의 온 것과 그들의 말씀 전파와 가르침,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믿는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강조합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사도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활과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바울이 믿는 이들을 품고 그들을 소중히 기르며 양육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2장의 20절 안에는 사실상 가르침이 거의 없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발전시키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속되는 절에서 바울은 그의 생활 방식과 전파하는 방식과 그가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됨을 언급합니다.
양육하는 사역.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린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양육함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을 양육하며 소중히 기르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그는 스스로 유모와 권면하는 아버지처럼 처신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양육하는 어머니였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권면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가르침이 아닌 어린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그들의 사역이 주로 가르침의 사역이 아닌 양육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부족합니다. 사역에 관한 바울의 관념은 믿는 이들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한 바울의 관념은 그것이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반대로 농장이나 과수원이나 정원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을 교육시키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주로 교육과 어느 정도 교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화는 직접적으로 생명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은 윤리와 도덕과 성격의 개선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한 관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2장에서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바울은 믿는 이들을 대가족의 구성원들로 간주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 그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초점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기르고 자양분을 공급하며 양육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주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생명 안에서 성장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성장할 때 동시에 그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이 습득하는 지식은 항상 그들의 생명의 성장과 함께 병행합니다. 그들에게 조숙한 지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생명의 성장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역에 대한 합당한 관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가 생명보다 일을 더 높게 여긴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또한 농장이나 정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자라나는 곳이며 과수원은 나무들이 자라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2장에 있는 바울의 관심은 그의 자녀들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신자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연하고 어린 식물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에 물을 주고 자양분을 공급하며 양육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믿는 이들에게 많은 양의 가르침을 주는 대신 생활의 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합당한 생활의 본은 사실상 바울 자신입니다.
본받음으로 성장함.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믿는 이들은 자신에 대한 간증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 교사들에 의하면 우리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여 주님을 믿었으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가를 말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들 교사들은 우리는 단지 주 예수를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할 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인 가운데서 그의 생활에 강한 간증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사도들이 온 것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들로 기억하게 합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습니까? 그가 이것을 강조한 것은 어린 신자들에게 합당한 생활의 본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장로들과 인도하는 자들이 바울의 예로부터 우리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각 지방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기 위한 몇몇의 본, 곧 몇몇의 모형이 있어야 합니다. 1장 6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본받음은 성장과 관계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와 형들이나 누나를 본받습니다. 어린 자들은 어떤 것도 발명해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이들을 본받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로는 언어의 구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의 부모들이 말한 언어를 배웁니다. 그들은 동일한 억양으로 동일한 언어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모방함으로 언어와 억양을 배웁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본받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예시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본받는 것은 실제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많은 것들, 즉 몸짓과 대화와 심지어 성품에 있어서도 그들의 부모를 모방합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본이요 모형입니다. 부모의 모든 어떠함은 또한 자녀의 어떠함이 될 것입니다.
본을 제시함.
새로운 믿는 이들이나 어린 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임으로 당신은 그들에게 물을 주고 공급하고 자양분을 주며 그들을 소중히 기릅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만일 당신의 체험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새 신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해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이며 신약에서는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 등입니다. 우리는 어린 신자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생애를 이 같은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자들이나 어린 자들에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면 그들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합당하게 먹이는 것임을 압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90%가 먹이는 문제이며 10%가 가르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는 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90%는 먹이고 10%만 가르치기를 배워야 합니다. 먹이는 것은 성경이나 교회 역사로부터 본들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성도들의 전기를 읽음으로 우리는 스스로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일종의 양육을 체험합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보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본이 없다면 양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본을 가짐으로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산 것으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활 방식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온 것과 그의 전파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길과 그의 생활 방식을 강조했던 이유였습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2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은 사도들의 전파의 근원과 기원이 하나님이지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도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전파하거나 가르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통제하는 원칙을 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이들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 이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받는 순간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사도들은 모든 교회들 안에서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예수의 간증을 지녀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동일한 종류의 등대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 관한 보고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도착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일에 데살로니가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 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교회들과 성도들에 관해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데살로니가에 믿는 이들의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것도 다른 성도들과 교회들에 관한 참된 이야기만큼 교회나 성도를 양육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인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안위하고 힘을 주며 양육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의 고통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보고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으며 그들을 안위했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방접종
15절은 계속해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쓸 때에 지혜로웠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결국 오게 될 유대인들에 대해 믿는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으로 들어올 유대교도들에 관해 건강한 경고를 주입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유대교적인 것들을 놀라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죽였으며 또한 우리를 쫓아냈다. 데살로니가인들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유대교도들은 우리가 한 것을 손상시키기 위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반대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로 뛰어난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이 예방접종의 말씀은 또한 성도들에 대한 양육의 일부였습니다. 심지어 예방접종도 양육에 포함됩니다. 자녀들을 돌볼 때 부모들은 그들을 질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심지어 정원을 돌볼 때에도 우리는 식물들을 질병이나 곤충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달리 말하면 질병은 식물들을 부패하게 하고 그것들의 특별히 연한 부분들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식물들에게 살충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거룩한 방충제를 뿌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해 어떤 확신도 갖지 말고 그들을 신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들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러한 경고를 계속하면서 유대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사도들의 말씀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예방접종의 일부입니다.
성도들을 남겨둠
17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말씀은 사도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는 것을 그들과의 이별로 여겼으며 그들과 떨어짐으로 고통받은 것을 해로 여겼고 그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그리워하게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회심자들을 향한 사도들의 열망을 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너희들을 떠났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며 너희들을 매우 그리워한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얼굴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마음에서 너희를 떠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는 너희의 얼굴 보기를 심히 갈망한다.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바울의 말은 감정적입니다. 그가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들의 감정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관해 소극적으로 말했을 때 그는 감정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사도들에 관해 적극적으로 말했을 때도 그는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의 깊은 감정의 표현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사랑하고 유대교도들에 대해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보호하여 소극적인 것들로 인해 손상받지 않고 자라게 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양육하고 또한 예방접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바울은 반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거절되어야 하며 사도들로 그들에게 온 유대인들은 사랑스럽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탄에 의해 방해받음.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바울은 사탄에게 허물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유대교도들을 거절하고 사탄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 보기를 갈망했지만 사탄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19절에서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임재를 의미하는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이러한 빛 가운데서 이들 초기의 두 서신이 쓰였습니다. 첫 번째 서신의 각 장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맺습니다. 20절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의 유모이고 권고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인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광과 기쁨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을 떠나서는 사도들에게 소망이나 영광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다. 형제들아, 우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에게 너희들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며 너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다. 너희가 없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나 영광이 부족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너희가 필요하다.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영광이다. 다시 한번 바울은 그의 자녀들을 돌봄에 있어서 깊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실로 그의 자녀들을 권면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권면하는 아버지로서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아, 우리는 오직 너희를 위해 여기에 있다. 너희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만일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지어 살기조차 원치 않는다. 부모로부터 나오는 이 같은 말은 깊은 곳을 만집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만집니다. 만일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이러한 말을 썼다면 당신의 깊은 곳에 느낌이 없겠습니까? 너희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며 이 땅에서 오직 너희만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깊은 곳에 느낌이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러한 말을 듣거나 읽을 때 당신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좋은 아버지로서 바울은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을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의 마음을 깊이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12절을 다시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그분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왕국을 그 목표로 하는 생활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목표가 있으며 이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목표, 이 목적지를 향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주요 항목인 왕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이 아닙니다. 신약에 의하면 왕국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왕국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확실히 영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소위 천당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새 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사역은 그들을 자양분으로 공급하고 그들을 소중히 길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양육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보상을 받음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양육함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역사한 자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보상은 우리의 면류관과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가 양육한 믿는 이들일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있어서 그가 양육한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숙하게 자랐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떠한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에게 어떠한 면류관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믿는 이들 가운데 아무도 자라거나 성숙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린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믿는 이들의 성숙함이 우리 일의 결과여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합당하게 성숙한다면 그들은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숙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과 기쁨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믿는 이들과 함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상황이 이러하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사역의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또한 우리의 보상과 우리의 면류관과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우리는 똑같은 원칙을 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상은 그들의 장로 직분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장로 직분의 결과로 성도들이 성숙하게 된다면 그 성숙은 장로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그들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건강한 말씀입니다. 이 장으로부터 우리는 어린 자들과 새로운 자들이 자라 성숙하도록 양육하며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주 앞에서 우리의 일이 적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에게 사역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럴 때 이 결과는 오늘날 우리의 일의 보상으로 우리의 면류관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